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여섯 번째 시즌 여섯 번째 토크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히터를 돌리기에는 좀 그렇게 춥지 않고 그렇다고 그냥 지내기에는 좀 제법 추운 그런 날씨가 되었는데요. 날씨가 이래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늘 따뜻하고 또 우리의 온정은 늘 따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이 추워지면 우리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고 마음도 움츠러들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늘 따뜻하고 온기가 남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섯 번째 토크에서는 김홍준 목사님의 성신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설교집의 여섯 번째 설교, 성신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의 구체적인 예, 첫 번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교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읽어드린 이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경을 살펴보면 가이사랴 지방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기도도 열심히 하고 가정도 잘 돌보고 구제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요빠라는 동네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하는 거죠. 모셔오라고 하는 거죠. 마침 베드로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환상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하늘이 열리고 큰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 안에 자기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교에서 훈련받은 바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라고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못 먹겠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실랑이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마침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베드로를 찾게 되죠.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자고 청하게 되는 거고, 가서 다른 것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도 있고, 고넬료가 자기를 초대한 상황도 이제 이해가 되고 해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족 유대인들을 데리고 같이 가는데 가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적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쭉 전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체험하고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던 그 일을 얘기하는데, 그것과 똑같은 일이 이방인인 로마인인 고넬료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고,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심과 같이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우리가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고,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한 가지 예인 것입니다. 이번 설교에서 김홍전 목사님은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가르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김홍전 목사님이 사건을 어떻게 해설하는지 좀 정리해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실 때 어떤 명확한 목표가 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여기 보면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먼저 가르쳐주셨고 환경으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다. 이때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하는 것이다.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한 가지 중대한 장벽에 막혀 있었다. 그것은 유대주의라는 장벽이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도 마땅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일단 선민의 테두리에 들어와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새로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유대주의라는 이 무서운 철벽 안에 복음을 딱 가두어 놓고 여기에 들어오면 너희가 자유롭게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습관이 하나의 큰 사회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는 교회가 선 지 10년쯤 되는 때였다. 이렇게 유대주의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도하에서 교회가 움직여 나갔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사실이다. 이것을 타파하려면 큰 충돌이 어떤 식으로든 한 번은 생겨야 할 것이었다. 결국 이 문제를 놓고 판단을 하고 기독교 역사상 큰 획을 그은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유대주의라는 그 큰 장벽을 허물려고 준비하고 계셨다. 왜 베드로인가 하면 유대주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면 싸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중에서도 이름이 있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인 베드로를 택하신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하게 더 잘 맞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기에 중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날 건지 안 일어날 건지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점쟁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그 나라를 좀 더 선명하고 온전하게 실현하는 일에 어느 한 부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 나라의 뜻과 그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에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경우는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와가지고 보자기가 보이고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보이고 그것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특별한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런 특별한 어떤 역사나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세 번째로 환경을 통해서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래도 말씀을 배워서 무엇을 깨닫는 것보다는 환경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더 쉽게 배우고 더 굳건하게 확신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확증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더 영광스럽게 보여주심으로써 그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특별하게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내가 처해져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시는 그런 특별한 역사를,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 세 번째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 나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을 더 선명하게 깨달은 것이 야,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야, 정말 하나님이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나를 이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정말로 받기를 원한다면, 그 가운데 정말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면서 성령님께서 그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깝게 계속해서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지를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이런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확인하는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김홍전 목사님은 이번 설교에서 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만 말하지 않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일어났던 또 다른 사건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 가져와가지고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또 다르게 알고 있어야 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제 베드로의 행동을 가지고 와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설명을, 해설을 김홍전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나 이 일이 있은 후에도 베드로는 유대주의에서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다. 주 44년 후에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일이 있었다. 베드로가 이방 출신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내려오니까 급하게 자리를 떠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교회는 통일성이 있어야 하고 교회는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 이 보편성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속성의 하나이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유대주의라는 틀 안에 아직도 베드로가 갇혀 있었으니 바울은 그 일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베드로를 크게 책망한 것이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여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시대적인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 분명한데 한 4년, 5년이 지난 후에도 아직 유대주의를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유대주의라는 그 큰 세력에 밀려서 끌려간 것을 보면 베드로는 행동에 있어서는 발빠른 인물이었지만 사상을 형성하고 형성된 사상을 가지고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명확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후에 베드로는 또다시 회개를 하였고 주후 50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을 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변론을 할 때 일보도 양보하지 않고 버텨서 결국 유대주의라는 큰 사회적인 틀을 깨고 기독교의 큰 진리를 바르게 천명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다. 그러니까 김홍전 목사님이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이유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것이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고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때 배웠던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놓쳐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내 마음대로 편리하게 바꿔서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받았던 사람마저도 4년, 5년밖에 안 흘러서 그 가르침을 놓쳐버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그 방향에 그냥 파묻혀서 흘러가는 옛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다시 회개를 하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회복하고 그것으로 사회를 바꾸는 데 앞장을 서게 되었지만 중간에 그런 실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 이후의 삶에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굉장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인지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세월이 흘러도 내 안에 그냥 저절로 남아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내가 붙들고 지키고 달라지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 교훈대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홍전 목사님은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시는 일을 배울 때는 항상 우리 자신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령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실 때는 감격해서 순종하고 큰 걸음을 내딛기도 하지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희미해져서 그것이 자신의 전체 사항의 초석이 되지 못하고 한때의 감격과 한때의 교훈으로 그냥 멈추어 버린다면 나중에는 다시 옛 자리로 돌아가기가 쉽다. 여러분, 김홍전 목사님의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죠. 너무나 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감격하고 한때 새로운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던 일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옛날의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비상식적인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냥 시대의 흐름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좀 우리한테 부담이 되긴 하지만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자동적으로 시간이 흘러도 늘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책임질 부분이 있다는 거, 우리도 성실하게 그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대로 싸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 권면에 우리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반응하고 정말 그런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만일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가 일주일에 그 설교 준비를 위해서 쓰는 시간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설교를 주일날 듣고 집으로 돌아간 교인들이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그 설교 본문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데 시간을 조금만 드린다면, 그리고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일주일 중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내어서 그것이 하루에 10분이건 15분이건 20분이건 일주일 동안 짜투리 시간이라도 조금씩 내어서 주일날 들었던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도 놀라운 일들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 설교에 은혜가 넘치고 설교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주일날 집에 돌아가서 하루 종일 이제 TV를 끼고 살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너무 바쁘게 삶을 살아도 그 설교 내용이 저절로 기억나고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느꼈던 것,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 안에 강하게 남아있는 것을 기대하지만 사실 그렇게 잘 되지가 않죠. 근데 물론 설교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설교를 들은 회중의 입장에서 책임 있는 삶이 뒤따르지 않을 때는 아무리 강력한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유익한 설교를 들어도 그런 지속적인 효과와 능력이라는 것은 나타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들은 회중은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듣고 들은 이후에 책임성 있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말씀의 효과라는 것, 그 말씀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은 가장 극대화가 되는 것이겠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에도 그런 성실함이, 그런 책임감 있는 삶의 후속 조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교에서 김홍전 목사님은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실 두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어떤 은사를 받아서 무슨 자리에 세움을 입고 있는 사람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어떤 큰 일에 대해서 아 이런 일을 하면 보람이 있겠다, 내 생이 가치가 있겠다라고 함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한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둘째로 자기 환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환경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평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거룩한 내용을 책에 있는 사상으로 자기 안에 가지고 있어야지 갑자기 어느 한 순간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고 성령님이 다 결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배워서 여러 가지 사상적인 기초를 잘 다져 놓아야 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가, 가정은 어떻게 보시는가, 사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시는가 등등에 대해서 사상적인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 특히 어떤 환경이 왔을 때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를 늘 바르게 생각해야 한다. 자칫 잘못 해석하면 환경을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인도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세움과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베푸셔서 당시의 유대주의라는 큰 사회적인 잘못된 틀을 깨뜨리고 복음이 그 틀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는 그 일에 베드로를 사용해 주셨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실 때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걸음,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삶에서의 내 위치, 내 역할을 뛰어넘어서 정말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가 도저히 미치지 않는 어떤 기이한 일에 나를 쓰신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삶에서 내 위치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드러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내 위치, 내 분수를 뛰어넘어서 성령님이 갑자기 나를 아주 위대한 일에 들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처해져 있는 위치, 상황, 내 삶의 걸음을 지금까지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 소박한 환경 속에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제일 먼저 구하고 그것을 배워서 삶을 제일 먼저 성실하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읽고 해석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상황이 좋게 돌아가면 다 좋은 거고 상황이 나쁘게 돌아가면 다 안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상황을 가지고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 그것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을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것도 문제고 또 상황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너무 조심스럽게 보는 분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걸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거나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정한 틀 안에서 현실을 해석하게 되면 엉뚱한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두고 평소에 걸음걸음을 걸으면서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과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야지 그냥 한순간에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그때부터 한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핀다는 것은 마음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은 어떤 큰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내가 그냥 갑자기 구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배워온 사람이 삶을 살아오면서 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살펴온 사람이 그 큰 상황 앞에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홍전 목사님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중점으로 하고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 배우고 인도받은 것이 희미해지거나 변화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정말 책임감 있게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붙잡고 용기 있게 신실하게 살아갈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아주 놀랍게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몇 년 전에 받았다 하더라도 세월 속에 장사가 없다고 그냥 잊혀지고 왜곡되어서 다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하는데 성령님은 내가 처해진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 내 역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뛰어넘어서 뭐 거대하고 거창한 일로 우리를 끌고 가서 사용하시는 그런 법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처해져 있는 위치,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역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성령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그런 분수에 맞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환경을 해석하려면 평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평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가를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환경 속에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그 상황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게 해석하거나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해석하거나 그렇게 자기 주관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환경을 재고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마치기 전에 김홍전 목사님이 환경을 해석하는 일, 환경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줘요. 저는 김홍전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설명을 듣지 못한다면 다른 어디서 이런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김홍전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죠. 환경이 나와 전혀 상관없이 조성된 것은 아니다. 환경에는 내 잘잘못이 다 붙어 다니면서 내 환경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어떤 환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맹종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어떤 문제가 그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우선 내가 그때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근실했다면 지금 이렇게 안 되었을 것이다 하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 나라는 인간의 오늘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위치는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이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겨우 이 정도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거룩한 도리에 의해서 자기를 늘 반성해야 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 굉장히 게으르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난하고 빈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옛날에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고 근면하게 살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빈핍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아주 고상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인 것이죠.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게 되게 되면 나중에는 모든 책임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현재의 삶과 다가오는 미래의 삶에서 전혀 변화된 방식을 취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살면서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실까 이런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홍전 목사님이 그런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환경과 이 용량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이것을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으로라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이한 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는 그것만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쓰라는 것은 아니고 내가 내 잘못으로 못나고 힘이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지만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기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삶을 살게 되면 어리고 유치할지라도 세상의 지혜자에 능가하는 거룩한 일을 하나님이 자꾸 해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선택함을 받은 특권이다. 여러분, 이 김홍전 목사님의 이 설명을 정말 여러 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저희가 야곱의 일생을 지난번에 살펴볼 때도 배웠지만 사람들은 다 망가뜨려 놓죠. 하지만 그 망가진 삶을 가지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동시에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롭게 내 삶을 주님께 의지하고 드리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우셔서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행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미련하고 우둔하고 악해서 자꾸 스스로 망가뜨리는 우리의 못난 인생을 하나님의 지혜로 사랑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위대한 역사도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옛날에 어떤 짓을 잘못해서 옛날에 정말 미련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지금 정말 내가 서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서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옮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반성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만 모든 것을 돌리는 것도 잘못이지만 우리가 처해져 있는 것을 마치 운명처럼 여기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 나는 평생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운명에 갇혀 지내는 것도 환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신앙을 갖는 것이라는 사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 인생 전부를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이한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한지를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어떤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꾸준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이한 방법으로 나를 끌어올리셔서 내가 있어야 할 안전지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삶의 자리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다시 한번 주님께 의지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성신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맡기고 삶을 살리라, 그렇게 결심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꾸준히 책임감 있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기이한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해 보이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 그런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미약한 삶을 통해서 자꾸 이 세상에 선명하고 능력 있게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 그래서 평범한 삶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범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